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첫 표적에 대한 것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솔직한 표현으로 목요일까지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히 알았던 본문이고 그래 뭐 물이 포도주 바뀌었다 그거 설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을 한번 같이 의문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표적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 혼례장과 그 다음에 하객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극으로 따지기면은 무대 중앙에 혼주와 신랑 신부 하객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은 무대 뒤편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 아닌 듯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대답하시는 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여자를 비천하게 불렀다. 엄마를 여자요 막 불렀다 이래가지고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근데 여기 이 헬라어에 표현하면 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를 극존칭하는 말입니다. 아셨죠? 여성학자들? 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마리아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 저의 의문점 맞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표적이 끝난 다음에 거기 혼주와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뭐 큰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뭐 감사의 뭐 예를 했다. 예수님에게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뭐 축하를 드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표적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자, 먼저는 이 요한이 제가 목요일까지 궁금해서 이렇게 계속 본문을 뭐 한 수십 번 읽었죠. 그런데 다시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시 이 요한이 그의 중심을 따라서 이 글을 써내려가는데 1장에 그 키가 숨어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1장 1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죠. 그리고 요한은 계속 이제 그의 은혜를 적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1장에 보면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장 하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과 나다나엘 아시면은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는 센스를 주셔야 아 성도들이 아는구나 하고 제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 제자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 부르신 장면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47절, 1장 47절을 가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의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이렇게 성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가끔 이제 뽀뽀도 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잎에 가려집니까? 뽕잎. 혹은 대나무 숲 이런 데 가서 여러분 뽀뽀 한번 한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려지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뭔가 뭐 괴로웠는지 아니면 진리를 탐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좀 거부해서 혼자 있고 싶었는지 무화과 나무 숲에서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거죠. 이것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을 하는 거죠. 49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자기를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관점으로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거거든요. 제가 발견한 키포인트가 이거거든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고 보았던 것 때문에 놀라느냐? 아니,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 큰일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51절을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 야곱. 또 도시.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와 크게 다투고 이제 형의 노함에 의하여 자기를 막 죽일 것 같은 마음으로 부엘세바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죠?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을 다 한번 성경으로 찾아보십시다. 집에서 안 보면 여기서라도 봐야 되고요. 화면을 물론 보여드리겠지만은 창세기를 다 펴셔서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잡으셨어요? 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꿈의 본질. 자, 이 광경이 꿈에 펼쳐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서 야 희한하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뭐 했겠어요? 내려왔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광경을 머릿속에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막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이렇게 여러분 저와 비슷하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각도입니다. 이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이 사닥다리라는 부분인데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의 술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술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구라.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구가 뭐가 있습니까? 사닥다리 있을 거고 계단이 있을 거고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걸 도구를 다 술라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 어원을 보고 히브리 전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의 해석이 더 강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현존하는 그 유적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어디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예,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저 계단을 술라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만화 영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저 위에 뭐 보석함이 있고 뭐 올라갈 때에 갑자기 내가 발을 디디면 뭐가 생겨요? 계단이 생기잖아.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뛰면 계단이 또 생기고 또 생기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 예, 저는 봤어요. 바로 이 술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저런 계단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계단은 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도다. 다시 한번요. 그 사닥다리는 그 계단은 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도다. 이거를 꿈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리락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죠? 먼저 올라가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이 꿈을 보고서 말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라는 존재는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집트의 나일강의 신이고 뭐 페르시아의 유브레다의 신이고 무슨 산의 신이고 다 지역 신으로 생각할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살았던 땅을 도망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야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떠났던 개념인데 이 꿈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만 그때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재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 같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의 신앙의 전환점이 베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더니 야곱의 믿음의 출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계단이 이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출발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신방을 다니면서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후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렴구 아시는 분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어느 곳이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 청년들의 버전으로 찬송을 부른다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늘의 손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아닙니까? 그랬어요. 오늘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의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읽으시면서 창세기 28장과 요한복음 1장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 공통점인데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창세기에는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를 붙이십니다. 뭐가 붙여졌습니까? 인자 위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야곱이 봤던 계단, 사닥다리는 오늘날 인자니라.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만이 하늘의 문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느니라. 너의 죄악들도 나를 통하여서만이 정결케 할 수 있느니라. 나를 통하여서만이 큰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큰일을 본다.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는 하늘 끝까지 닿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51절에 주께서 표현하시기는 하늘이 열렸다. 이것을 언어로 보니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늘이 열려졌어.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큰일을 이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많은 말씀들을 암송도 하고 입에서 되뇌이고 계속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탁 덮고 한 게 있어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안 했습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다 덮어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10분 동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언어가 말입니다. 제가 무수히 많은 이 말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야곱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아,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그 은총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격과 이 상황을 보고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 풀립니다. 봅시다.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갑자기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고 너무나 누구나 다 가서 축하해줘야 될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자요.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 혼례를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러분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삶을 살잖아요. 한 주간도 그냥 제대로 살아오셨죠? 호산나. 밥 먹고 뭐 잘 하셨죠? 일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떨어지면, 아이 뭐 혼례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집에 돌아가면 되고, 아이 뭐 떨어졌네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작은 움직임을 보셔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 없으면 안 먹고 먹으면 뭐 그냥 그렇게 흩어질 수 있는데, 마리아는 이 잔치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시 아니고 의와 평강과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됐습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쁨이 사그러드니까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야, 이거 포도주가 더 있다면 같이 한번 기쁠 텐데. 마리아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보시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언어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이면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분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분이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기만 하면 이 부분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란 정확한 믿음으로 나오는 믿음, 마리아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음식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막 권능을 쏟아부으신 분이 아닙니다. 음식이 없어? 하늘에서 음식 떨어져?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5천명을 먹이셨던 벳세다 광야에서의 원칙을 보셔야 합니다. 5천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도시락을 싸온 무명의 어떤 한 엄마, 아버지, 아들이 한 가정이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를 두 마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원칙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꼴랑 이거냐?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5천명 먹이지? 너 지금 정신 있냐? 아니죠. 작은, 자기가 보기에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그것을 테이크, 품에 가지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천명을 먹고 12광주를 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의 큰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물고기, 작은 떡, 작은 시간, 작은 정성,
나의 작은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 주께서만 위로할 수 있으므로 새벽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수요일에 와서 작은 중심을 주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승동교회고 이 승동교회는 원래 곤당골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 곤당골교회의 첫 에피소드가 있어요. 곤당골교회를 담임하시는 미국의 토마스 무어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거기에 출석하는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봉자가 들어가면 조금 그... 근데 이 봉출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서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다는 걸 듣고서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신방을 갔더니 그 아버지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분이신데 이 박성춘 이분이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을 급히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성춘을 지극정성이 보살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곤당골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곤당골 교회에 이 고종을 중심으로 정치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양반들이 주류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성춘이라는 신분이 그때 당시에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저 백정을 다음 주부터 예배당 출입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선교사님께서 성경의 법을 어기신다고 하면은 당신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작은 결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권력이나 힘에 편승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토마스 모 선교사님이 그까지 거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양심과 신앙으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도 예배드리고 종도 예배를 드리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작은 결단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서 곤당골교회 장로님이 되셨고요. 1905년도 종각에 열린 만국회의의 기조연사가 됩니다. 연사가 돼서 뭘 연사를 그 주제 핵심 구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주제로 연설을 해요. 연설 한번 해봅시다. 화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연설 이후에 씨앗이 돼요. 한국 땅에 신분 철폐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백정인 신분, 쓰러져 있는 분. 그 아들 봉출이 얘기를 한번 합시다. 봉출이는 반말하면 안 되는데 봉출님은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해서 박서양으로 개명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서 졸업 후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한국이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간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병원을 설립하고 끝까지 독립투쟁을 하는 나라의 인재가 돼요. 저는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큰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장하는 700명이 되는 아이들,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 탈북 배경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을 키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종이나 자유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신분이 철폐화돼야 되고 자기의 생각도 다 철폐해야 되고 교회 오면 모든 사회 지기를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세요. 자, 고백하고 제가 결론을 내립시다. 저 혼자 얘기했더니 좀 힘들어요. 주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좀 예배 중간에 좀 서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말입니다. 6일 동안 살았던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갈등이 좀 풀어지고 예배 속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무거운 근심이 다 떨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일 이후에 결론을 내립시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습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요. 하객들이 손을 씻는 항아리.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아마 더러웠을 것이죠. 식수와 손 씻는 것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여기에 그냥 돌항아리에 담겨있는 손 씻는 물 정도? 그런데 마리아의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았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 있는 하객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대다수 많은 하객들은 포도주 맛에 감탄을 하고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물을 포도주로 바뀐 역사를 한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주 맛을 보고 즐기다가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자녀의 성공과 물질의 번영과 내 인생의 안녕과 내 몸의 건강 이런 거 챙겨주면 그 맛만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1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다 같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남은 인생이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만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인생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포도주를 선택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랍니까? 믿음을 선택하셔야죠.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면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고 동일한 하루 일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밥 먹고 회사 가고 집안일하고 그렇게 흘러갈 것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포도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채워달라고,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다가 하객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은 마리아처럼, 야곱이 본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계단이 저 하늘 끝까지 닿아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믿음을 드리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